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한반도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의 29개 동맹국은 강력하며 단합돼 있다면서 나토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고 지역 내 동맹국들의 협력하고 믿을 수 있는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미국 언론이 최근 틸러슨 국무장관의 사퇴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틸러슨 국무장관은 나토 동맹의 억지력과 결의를 보여주고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는 5일 브뤼셀에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유엔은 펠트먼 사무차장이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과 상호 관심사와 우려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또 방북 기간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팀과 외교관들을 만나고 유엔의 대북사업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북 기간 북한 고위 관리와의 면담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는 펠트먼 사무차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근동문제 담당 차관보를 지낸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4일 역대 최대 규모의 연례 연합 공중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는 비질런드 에이스로 명명된 이번 훈련이 오는 8일까지 닷새 동안 한반도 공역에서 양국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주한 미 제7공군, 주일 미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 공군기 등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합니다. 특히 미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가 각각 6대씩 참가합니다. 미한 공군은 유사시 북한군 항공기의 공중 침투를 차단하고 북한 상공에 침투해 이동식 발사 차량 등 핵미사일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하고 유관 각국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상호 자극을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멘의 국민의회당이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회당 파이가 알사이드 대표는 살레 전 대통령이 예멘 공화국 방어를 위해 순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동 지역 언론들은 살레 전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75살인 살레 전 대통령은 30여 년간 예멘을 통치하다 지난 2012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만수르 하디 현 대통령의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 간의 브렉시트 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4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서 언론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를 EU 규제 아래 두기로 하는 등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집권당인 민주연합당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아일랜드와 영국을 분리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쿠시너 선임 고문은 3일 워싱턴의 한 공개 행사에서 조만간 관련 발표가 나올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몽골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갱신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가끔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1에서 2.5m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러시아를 통해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핵 프로그램을 뒤로 돌릴 준비를 하고 대화에 나오라며 이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거듭 미국 탓으로 돌리는 러시아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에서 중지시키는 것으론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It is not enough for the DPRK to stop its program where it is today.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비탈리 파쉰 러시아 하원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대화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전혀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see any signs that North Korea is willing or interested in engaging in credible talks on denuclearization at this stage.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하원 의원 대표단이 전한 북한의 대화 복귀 조건을 단호히 거부한 겁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 의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북했던 비탈리 파쉰 하원 의원은 1일 인터넷박스 통신에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일관된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be prepared to come to the table, ready to chart a course to cease and roll back its nuclear weapons program.
러시아 대표단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하에서 북한이 100년은 더 살 수 있다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말도 소개하며 제재가 북한을 겁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처럼 연일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1일 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피해 굶주린 장광설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대북 압박 캠페인에 대한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를 상기시켰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DPRK laborers remaining outside North Korea are in either China or Russia.
북한 이외 나라 가운데 북한 노동자의 압도적 대다수가 남아 있는 곳은 중국 혹은 러시아라는 지적입니다. 애덤 스테베니는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이 금지됐으며 쿠웨이트, 카타르, 몰타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여전히 국내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근 도발들을 규탄하는 데 거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물론 주요 20개국이 일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규탄했다는 겁니다. 또 유럽연합, 호주, 한국, 일본, 라트비아 등 일부 국가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도 충분치 않다고 인식해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과 거래를 금지할 것을 공식 통지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Pakistan issued an official government notice prohibiting its companies from engaging with U.S. sanctioned entities.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28일 촉구한 대북 해상 보안 강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비오의 질문에 미국은 이미 포괄적인 성격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옵션을 계속 찾고 있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 정권의 자금 조성과 재원 확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다자적 독자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한을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The greatest immediat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world is the threat posed by the rogue regime.
맥메스터 보좌관은 2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가장 시급한 위협은 북한의 불량 정권의 위협과 장거리 핵 보유 능력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핵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이나 실패 여부보다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이 실패로부터 배우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특히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increasing every day, which means that we're in a race, really. We're in a race to be able to
이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결승 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군사적인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ways to address this problem short of armed conflict. But it is a race.
북한에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넘어 북한 당국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독자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etting the sanctions that we need 100% cut off, I think would be appropriate at this point. The president believes that.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하는 것은 러시아의 반대로 불가능할지 몰라도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충분히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연료 없이는 미사일도 못 쏘지 않겠느냐며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전면적인 대북 원유 수출 중단이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제재의 완전하고 강력한 이행 없이 행동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인 옵션과 관련해 맥메스터 보좌관은 위험이 없는 군사적 행동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들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레이스, 경주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네.
자, 미국의 움직임이 이렇게 빨라진 건 최근 북한이 세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따른 것이겠죠?
예.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심각한 경보음을 발령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성능을 과시하면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시간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건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핵 문제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다뤄왔는데 이렇게 최근 대응 움직임이 빨라진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펼쳐온 대북 압박의 강도와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협상을 통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런 점을 들어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의 핵심 수단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경제적 또 외교적 압박이겠죠?
예. 미국은 대북 압박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외교와 교역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나라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예.
북한 노동자를 출국 조치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압박이 북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비핵화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대북 압박의 핵심은 역시 원유 공급 차단일 텐데요.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을 보면 중국을 설득하는 논리가 좀 달라진 것 같군요.
예, 맥마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의 자체 핵무장을 가져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사안을 거론해서 추가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도 언급하면서
예.
중국의 대북 압박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중국의 안보이익에도 뭐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미 의회 일각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북 선제 타격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서 수그러든 듯 했었는데요.
예.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얘기했듯이 대북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뭐 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역시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라며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이후에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고
예.
이에 따라 지금은 외부로부터의 극도의 제재에도 견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 핵심부는 일반 주민들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요구에 응할지 이 부분도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죠.
예,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두 나라 간 조율을 통해서 가령 공급량을 줄이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다 해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건 별개의 일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 이것이 결국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북 양측이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양측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되는 위기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최근 화성 15형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오늘 살펴봤습니다. 뉴스에서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경고했습니다. 이 북한의 미국 타격 능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가까워져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3일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결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적 충돌이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북한의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선제 공격을 옵션으로 거론한 이유로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미본토 타격 능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의 모든 지하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두 기술의 결합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을 의미한다며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중국이 이와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하핵 실험을 한다면 미국은 매우 심각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근무제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고려할 때 한국의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해 미군을 보내는 건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더 이상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 보내지 않도록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제 미군 가족들을 한국에서 옮겨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커졌고 주 엔진 두 개를 움직여 방향을 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핵확산센터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루이스 연구원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미국과 중국, 과거 소련이 보유한 미사일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루이스 연구원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화성 15형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미사일과 어떤 점이 다릅니까?
So the missile is extremely large, much larger than the missile that was tested in July.
네, 우선 미사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두 개의 엔진이 방향을 정하는 짐벌 형식이란 점입니다. 북한으로선 큰 진전이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난 3월에 시험 발사된 미사일의 경우 작은 보조 엔진들이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짐벌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요?
So it allows the two engines to move slightly in order to steer the missile. That's in contrast to say for example a Scud.
짐벌은 두 개의 엔진들이 움직이면서 방향을 조정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 스커드 미사일과 차이가 있는데요. 스커드는 보조 날개들이 장착돼 방향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이 날개의 단점은 움직이면서 미사일을 뒤로 잡아당긴다는 점입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죠.
북한의 미사일엔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The missile is so large. The re-entry vehicle or the nose cone is extremely big.
미사일이 매우 크고 재진입체, 즉 노즈콘도 거대합니다. 여기에 수소폭탄처럼 훨씬 더 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탄두 여러 개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교란하는 장치 등을 탑재할 수도 있고요. 노즈콘의 공간이 많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미사일 크기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It's very large for a mobile missile. Yeah, this is a very, I mean, it's a very unusual missile because it's a mobile.
이동식 미사일로서는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액체 연료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흔치 않는 형태입니다. 대부분 고체 연료 미사일을 만드니까요. 가장 큰 미사일은 아니지만 이동식 액체 연료 미사일치고는 매우 큰 겁니다.
이런 기술을 갖춘 국가가 많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No, yeah. I mean, this is, you know, the U.S., China.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옛 소련이 보유한 미사일급입니다.
북한의 ICBM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Yes, the missile flew high enough and far enough that if it had been aimed at the United States.
네, 이번 미사일은 충분히 높고 멀리 비행했으며 미국을 겨냥했다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나 마라라고를 타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실험에선 적은 중량의 탄두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실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My suspicion is that it can carry a reasonably heavy payload.
상당히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지난 7월 4일과 28일 이루어진 북한의 발사를 매우 자세히 관찰했는데 가벼운 탄두를 탑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촬영한 7월 28일 발사 장면을 보니 상당히 무거운 탄두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백 킬로그램 정도 중량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핵무기를 장착하기 충분한 규모입니다.
미사일 발사 지점도 공개가 됐는데요.
The missile itself was tested from the March 16th factory, which Kim Jong-un visited earlier in the month.
미사일 시험 발사는 3월 16일 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정은이 11월 초 직접 방문한 곳이죠. 이곳은 미사일 공장이 아니라 트럭 생산 공장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보게 된 바퀴축이 9개인 이동식 발사 차량을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 차량은 이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북한이 이 발사 차량을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 개량한 것인지 여부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발사 차량을 직접 만들 수 있다면 군사력에 있어 큰 제약이 사라진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발사 차량이 왜 중요한가요?
One of the challenges for North Korea has been not simply building missiles that can reach the United States, but building them in such a way that they are
북한이 갖고 있던 과제 중 하나는 단순히 미국에 도달할 미사일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 미사일을 이동식으로 만들어 미국이나 한국이 추적하기 어렵게 발사 차량으로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이 같은 차량을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북한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수입되는 발사 차량 수에 따라 제한됐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 바퀴축이 9개인 발사 차량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생산 가능한 미사일 수에 대한 제약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북한이 ICBM을 완성하기 위해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날아가는 유도 제어 기술의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북한이 이 기술들을 갖췄다고 보시나요?
I'm not so worried about the issue of guidance. If Kim Jong-un is working with New Jersey, I think
유도 기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은 미국 뉴욕을 겨냥한 미사일이 뉴저지 뒤에 떨어진다 해도 개의치 않을 겁니다. 다른 문제는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 과정을 버틸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관련 기술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초창기 핵 개발 사례를 보면 기술 확보에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ICBM을 개발한 모든 나라는 탄두를 대기권에서 재진입시키는 기술 역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It would be insane to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never be able to figure this out. It's not more difficult than building.
북한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ICBM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ICBM을 만든 나라 가운데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요격을 시도한다면 성공률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미국은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가동할 겁니다. 현재 알래스카에 40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4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1기를 격추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 4기가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11기의 북한 미사일만 처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격 실험은 조건을 일정하게 맞춘 상태에서 진행됐었으나 요격 성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씨거나 해가 미사일을 비출 때 진행됐었습니다. 북한과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본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11발만 쏜다거나 낮 시간에 쏘고 또 좋은 날씨일 때만 쏜다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과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최소 북한 미사일 한 발은 피한 뒤 미국 본토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ICBM 능력에 있어 아직 부족하다거나 앞으로 개발할 부분은 뭘까요?
I think North Korea will shift over to solid fueled missiles which are more operationally flexible.
북한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체 연료 미사일 방식으로 전환할 겁니다. 더 큰 위협이 되겠죠. 더욱 쉽게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고 더욱 높은 발사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그랬듯 현재 장거리 액체 연료 미사일에서 고체 연료 미사일 쪽으로 전환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의 ICBM 역량과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미사일 전문가인 참여과학자연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과 일본이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이전 보고서에는 포함됐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관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넘어선 조치가 이미 자국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발표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한국 국민의 방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남북 간 교역 중단과 북한으로의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선박이 한국 수역에서의 운항도 금지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 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 27일 안보리에 제출돼 이달 1일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거에 한국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모든 직접적인 물품 운송은 정부의 허가를 받게 돼 있어 불법 무기는 물론 석탄, 철과 같은 광물과 수산물 등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통일부도 2007년 8월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이전 절차에 관한 공고문을 제정해 매년 목록을 갱신하고 있고 한국 국적자가 북한 주민과 합작 프로젝트를 위해 연락을 하거나 교류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6년 안보리의 첫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이후부터 새 결의가 나올 때마다 필요한 입법 절차를 거쳐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371호 역시 한국 정부는 추가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결의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와 올해 초 제출됐던 이행보고서가 명시했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5.24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을 예외로 했지만 지난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가동을 중단했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교류나 협력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또 지난해 6월 제출한 2705 이행보고서 역시 개성공단과 관련해 동일한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VOA에 유엔 사무국이 번역을 하면서 이 내용을 빠뜨렸다며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국 대표부는 추가 해명 자료를 내고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사무국 차원의 문서 작업 중 실수로 개성공단 중단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사무국 측에 정정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 대북제재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같은 날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가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의가 북한의 행동이 야기하는 진정한 위협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는 국제사회 공동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재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행하거나 지시를 받는 개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한 납북자 문제와 연관돼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대상자 숫자를 늘렸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모두 31개 나라가 2371호 이행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 납 등 광물과 해산물에 전면 수출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9월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한국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2375 이행보고서는 이달 11일 제출 시한입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새 결의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와 원유 전면 수출 금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새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킬 때마다 이전 결의안 논의 때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조치들을 포함시키곤 했습니다. 앞선 결의에서 빠진 내용들을 다음 결의 때 추가함으로써 대북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1, 2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올해 8월 채택한 2371호는 앞선 결의였던 2321호나 2270호가 담지 못했던 석탄 전면 수출 금지와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 등을 담았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의돼왔던 대북 원유 송출 금지가 실제 결의에 포함된 건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2375호 때였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대응해 새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지난 결의 때 관철되지 못한 미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BOA는 지난 9월 미국이 원하는 제재 내용이 그대로 담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초안에는 안보리가 최종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최종적으로 삭제된 문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새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기도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저지와 검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초안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정한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저지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옮기는 것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아울러 공해상에서 발견된 제재 대상 선박의 숫자와 이름, 등록 정보를 각 회원국들이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최종 논의 끝에 공개한 2375호에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수위는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를테면 선박을 검색할 땐 해당 선박의 선적 국가에 허가를 받도록 했고 무력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공해상에서 만난 제재 선박의 이름 등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렉스 딜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다음 날인 29일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So there is language that pertains to the maritime interdictions. It appears that this will be a new level of maritime interdictions, but yet some of those details.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해상 저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새로운 수준의 해상 저지 방안을 의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안보리의 새 결의안에는 해상 저지의 수위가 올해 9월 초안의 내용처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유 관련 내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당시 초안에 담겼던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대북 유입 전면 금지가 실제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간 원유와 정제유 수입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수준으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새 결의안은 원유 등에 대한 전면 금지 혹은 상한선을 지금보다 훨씬 낮추는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결의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앞선 초안에는 김 위원장과 더불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북한의 유일한 국적기인 고려항공과 선박 9척도 당시 초안에서 제재 대상으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러나 2375호 최종본에는 박영식 인민무력상만이 남았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몽골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자가 만료되는 북한 노동자 1200여 명은 연말까지 몽골을 떠나야 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비자를 갱신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몽골 노동부는 3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 건설 현장과 섬유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1,200여 명이 올 연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의 허가증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10만여 명에 달하며 매년 5억 달러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몽골 외무부 관계자는 민영기업들은 유엔 결의안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없다면서 몽골은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몽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지난 2013년 2,123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11월 말 기준으로 1,19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쉬는 북한 노동자들은 $3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받는 월급의 70~9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10년째 탈북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달마다 만나면서 아주 특별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서울의 미군기지 안에 있는 한 볼링센터. 한국에 사는 탈북 청소년들과 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나게 볼링을 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 홍우군이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린 뒤 환호성을 지르자 옆에 있던 미국 소년 제키 자이크 군이 멋지다며 손을 쭉 뻗어 홍군과 손바닥을 마주칩니다.
되게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점점 이렇게 볼링 치다 보니까 되게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얘를 1년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를 처음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막 하이파이브도 먼저 하고 막 반갑다 하더라고요. 저도 얘를 이제 뭔가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아버지와 함께 볼링장을 찾은 제키 군은 다양한 배경의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 아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행복해합니다.
I feel that it's just a really nice time for multiple people like
북한에 사는 열악한 주민들을 생각할 때 매우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그곳을 탈출해 한국에 온 친구들을 만나 함께 볼링을 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는 겁니다. 여블레인은 10살 때 북한에서 나온 19살 광훈 군과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 4년째 서울에 사는 17살 언드레 양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What did you do after school?
Practice basketball. Basketball practice.
Ah, basketball practice. I often play basketball now. I play tennis. You too?
광훈 군의 영어가 자연스럽진 않지만 언드레 양이 친근하게 질문하며 배려하기 때문에 소통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진짜 막 영어라는 그 단어도 솔직히 생소하고 내가 뭐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해할지 나는 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일단 말을 안 걸고 될 수 있으면 좀 말하는 걸 피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몇 번 와보고 학교에서 또 영어 수업도 듣고 제가 따로 영어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뭐 말하는 것도 재밌고 소통하면서 친해지니까 제가 손해보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얘기하는 게 좋아졌어요.
탈북 청소년들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청소년들과 중국에서 탈북 여성과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학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통일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탈북 청소년 특성화 학교로 2006년 개교 이후 거의 10년째 미국 대사관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영어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의 EEP 프로그램은 10여 년 전 서울의 미 대사관 직원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 코디네이터인 은주 세거튼 씨는 탈북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North Korean kids. Kids see the Americans, see them. Oh, they're friendly people. Okay, well-intended.
세거튼 씨가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은 대사관 직원과 가족뿐 아니라 미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주한미군,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넉 달이 된 미 외교관 조지 놀 씨 부부는 이날 세 자녀와 함께 볼링장을 찾았습니다.
Well, we'd like to support them and have our children meet some people that are the same age from North Korea and help them learn English. Maybe our children can learn a little bit about what.
세 자녀가 비슷한 또래 탈북 청소년들의 영어 공부를 돕는 한편 이들의 삶을 통해 뭔가 배울 수 있길 바란다는 겁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에이프럴 하워드 씨는 특별한 의도와 요구 없이 그저 친구를 사귀고 함께 즐길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With no agenda and no demands from them, just to make friends with them and to have fun with them. And I think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북한과 크게 다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들어주고 즐기면서 친구가 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란 겁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탈북 청소년들이 세상에 아직 긍정적인 면이 많고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y name is S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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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eon. Soyeon. That's a beautiful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Cassandra.
How old are you?
I am 21.
외교관 아버지를 방문하러 왔다가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크산드라 씨는 이날 만난 탈북 청소년 서영 양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크산드라 씨는 사람들이 자주 북한 정부와 주민들을 혼동한다며 북한 주민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confuse the government with the people. And so when we think about the North Koreans, we can't just claim them all as crazy people.
북한인 모두가 핵무기를 만드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들은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좋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30여 명의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기쁨뿐 아니라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북한 양강도에서 13살에 탈출할 때까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이향양은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 미국 분들이랑 대화도 영어로 많이 할 수 있어서 영어도 늘고 그리고 또 막 노는 게 애들도 많아가지고 재밌어요.
영어도 이제 좀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얘기하면서?
많이 못하는데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뭐 물어보면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특히 많은 학생은 북한에서 배웠던 미국에 대한 부정적 교육이 거짓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훈군 역시 그런 세뇌 후유증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미국인들과 지내면서 생각이 바뀌어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솔직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착하고 친근해가지고 제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꺼리껴해서 쉽게 다가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가와도 제가 피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제가 좀 다가가야죠.
탈북 청소년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 미국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일부는 주말에 미국인 가정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고 파티에도 참석합니다. 10년째 학생들을 이끌고 이 프로그램을 찾는 2학교 김가연 영어 교사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이나 교육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외국인 만나서 잠깐 활동한다고 영어가 크게 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일단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놀면서 공부하는 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영어를 하니까 영어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도 아 거기 가니까 그렇더라 그 외국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넓게 장기적으로 보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매우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은 이날 미국인 자원봉사자들과 점심으로 피자를 함께 먹으며 3시간 동안 볼링을 즐겼습니다. 20여 명의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 통일시대의 귀한 일꾼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0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 기온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와 용현에는 오후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1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1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에는 1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10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 영하 16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1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한반도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의 29개 동맹국은 강력하고 단합돼 있다면서 나토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고 지역 내 동맹국들의 협력하고 믿을 수 있는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미국 언론이 최근 틸러슨 국무장관의 사퇴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나토 동맹의 억지력과 결의를 보여주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는 5일 브뤼셀에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유엔은 펠트먼 사무차장이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과 상호 관심사와 우려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트먼 사무총장은 또 방북기간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팀과 외교관들을 만나고 유엔의 대북사업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은 북한이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북 기간 북한 고위 관리와의 면담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국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11월 북한 방문을 추진했으나 성사 직전 무산됐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근동문제 담당 차관보를 지낸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4일 역대 최대 규모의 연례 연합 공중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는 비즐런드 에이스로 명명된 이번 훈련이 오는 8일까지 닷새 동안 한반도 공역에서 양국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주한 미 제7공군,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 공군기 등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합니다. 특히 미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가 각각 6대씩 참가합니다. 미한 공군은 유사시 북한군 항공기의 공중 침투를 차단하고 북한 상공에 침투해 이동식 발사 차량 등 핵 미사일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멘의 국민의회당이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회당 파이가 알사이드 대표는 살레 전 대통령이 예멘 공화국 방어를 위해 순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동 지역 언론들은 살레 전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75살인 살레 전 대통령은 30여 년간 예멘을 통치하다 지난 2012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만수르 하디 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 간의 브렉시트 회담이 아무런 회담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4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서 언론들은 영국 연통인 북아일랜드를 EU 규제 아래 두기로 하는 등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 집권당인 민주연합당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북아일랜드와 영국을 분리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이날 회담 뒤 메이 총리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양측 간의 이견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쿠슈너 선임 고문은 3일 워싱턴의 한 공개 행사에서 조만간 관련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